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1일 월요일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와 구약 호세아서입니다.
5장. 부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칠 슬프고 무서운 일들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목놓아 오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점이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었습니다. 그 녹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여러분이 일시적인 것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을 고발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탐욕이 불처럼 여러분의 몸을 태울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재물을 쌓았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뺀 일꾼들이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품삯이 여러분을 고발하여 울부짖고 있습니다. 추수한 일꾼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도살당할 날을 눈앞에 둔 살찐 짐승들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반항하지도 않는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가 땅에서 귀한 곡식을 얻기까지 어떻게 기다리는지 보십시오. 그가 가을비와 봄비를 얼마나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도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서로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던 예언자들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아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 들었고 또 주께서 마침내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보았습니다. 주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결코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떤 것을 걸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렇다라고 말하십시오.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냥 아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찬송을 부르십시오.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믿고 드리는 기도는 아픈 사람을 낫게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이 고침을 받도록 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내리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은 비를 내렸고 땅에서는 곡식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만일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갈 때에 누가 그를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한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곧 누구든지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그의 많은 죄를 용서받게 해 주리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찬미와 또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호세아서 제3장.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들을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장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자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엽기서 7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읽어낸 말씀을 중심으로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기도인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라고 곧잘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신앙적 고백이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멀물 경험하곤 합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당한 온갖 절망과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과 함께 계시며 자신을 귀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훈련시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자세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앙의 사람이요 당연히 우리는 자신을 그러한 경지에까지 세워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권징하시고 시험하시며 교훈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17절인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은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데 로마서 8장 21절 같은 경우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 중에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존재요 불순종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이 모든 우주를 다 포기하신다고 해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대상이 누구일까? 바로 오늘 우리,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권징하고 훈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손바닥에 새기셨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7절이고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에베소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왜 우리를 권징하시고 시험하십니까? 세 번째로는 더욱 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18절이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잠언서 3장 11절 12절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석처럼 단련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이죠. 두 번째로는 이처럼 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구체적인 표현이요.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22절에 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철저하게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날을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시편 27편 5절이고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순차적으로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철저하게 보호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때문에 지키시겠다는 것.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는 표현이 침상길 동안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과제들을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간순간을 그리고 위태한 상황에서 당신과 의논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의논 없이 저질러놓고 후회하고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찬송가 140편 3절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도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기쁨도 역시 함께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슬픔과 고통은 절반, 기쁨은 두 배로 견디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참여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만난 사람처럼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범죄치 말아야겠죠. 사람이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의식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요셉은 죄악의 깊은 수렁에서도 담대히 도망쳐 나올 수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이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대의 명분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절대적 기준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말이죠. 큰 것을 늘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연애가 실패해서 신앙을 그만두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가련한 친구들입니다. 개인의 운명과 가정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만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이고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10절이고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이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는데 나 한 사람이 실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실상은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의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의 외면과 무관심 그리고 세상 것들을 따라갈 때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럴까면 관역을 삼으시고 돌이킬 때까지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러한 철저한 관심을 귀찮게 여기고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만 사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투정할 때가 있습니다. 제발 좀 버려두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철부지 같은 행동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16절입니다. 오늘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우리는 때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17편 8절에 라는 고백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같은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 초, 심지어 침 삼킬 동안도 그의 백성들,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데 오늘 나는 과연 주님을 매 순간 얼마나 의식하며 사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가까이 계시는, 아니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왕에 하나님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요 또 신앙의 감격입니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비로소 신앙의 맛을 알고 기쁨을 알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이방인 취급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깊숙이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함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손해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또 바라십니다. 우리 삶 속에 인생에 참여하시기를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자리를 주님께 내드림으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 중요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던진 다음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이 던진 질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우리가 만약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그의 처녀 탄생과 그분이 행하신 많은 기적, 또 그분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며 그가 가르치신 대로 살고 그가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고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신상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역사상 가장 큰 사기꾼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또 그가 가르친 삶과 죽음의 삶까지도 송두리째 부인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예수가 실존인물이었다는 증거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가 언급되는 시기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살았다는 것은 무신론자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이에 대한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리스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유대인의 역사 18권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가 있었는데 만일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면 그는 현인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스승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자기에게 오게 했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 그를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언도했다. 그를 사랑한 사람들이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들과 그에 대한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것이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상은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쓴 유대사 18권 3장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놀라운 증거를 한 요세푸스는 사도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그의 이와 같은 증언 때문에 이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내용이 요세푸스가 쓴 글의 원문과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내용을 볼 때 요세푸스까지도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지 25년 후에 태어난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터스는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빌라도가 그를 범죄자로 정죄해 그가 처형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로부터 유래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그리스도가 실제 인물이었음을 증거한 플린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타키투스와 동시대의 사람으로 본도와 비두냐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약 70년에 태어난 수에토니우스라는 로마의 역사가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그리스도가 실제 인물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예수가 과연 어떤 인물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가 개인적으로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그를 어떤 인물로 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라고 약속한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야고보 우물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신문 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의 신성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 이 고백에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확인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저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그가 기록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알았던 예수의 제자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리고 요한 2서 1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3절부터 39절에서 예수님이 다음 네 가지 증거를 그 근거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둘째는 예수가 행하신 일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이고 넷째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구서지보다 먼저 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첫 번째 근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을 알고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그의 이 증거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해 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찾아와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계셨는데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규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킨 것을 비롯하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의 말이 참되다는 증거입니다. 사복음서 저자들은 한결같이 예수께서 이와 같은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거가 믿을 만한 것일까요? 시간의 한계상 이를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그들의 증거가 참되다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사도들이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틀림없이 예수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증거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저자들만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의 다른 저자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예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에 대한 증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결탁하거나 공모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셋째, 그들이 쓴 기록이 편파적이지 않다는 점과 그들이 믿음 때문에 겪은 참혹한 고통이 그들의 증언이 진실임을 뒷받침해 줍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버렸습니다. 만약 이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면 그들의 거짓 증언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릴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만 보아도 신약성경 저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2세기부터 유대인의 전통을 기록한 탈무드에서도 예수님이 행한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무드는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했거나 이집트에서 배운 마술로 기적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심하게 반대한 사람들이 쓴 탈무드까지도 그의 기적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기적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탈무드에서는 틀림없이 그것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세 번째 근거는 성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신성을 인정한 사건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선포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성경 자체가 자신을 증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리라고 한 구약 예언의 성취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지만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곧 그의 신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고대의 역사적 사건들 가운데 이 사건보다 더 자주 언급된 사건도 없습니다. 신약에서만도 100번 이상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한두 번만 나타나셨다면 증인들이 아마도 속임을 당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부활하신 후에 11번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도 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부인하기에는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증거가 보여주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진실이라는 점입니다. 첫째, 예수가 사기꾼이거나,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셋째, 그렇지 않다면 이 두 극단의 어느 중간에 속한다. 우리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기적을 행할 수도 없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었고, 그가 말씀한 대로 죄를 용서하실 수도 없었다면 그는 희대의 사기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사기꾼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선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이며 정직한 자가 아니라 부정직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에 대해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들과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에베레스트가 쓴 The Divine Demonstration, 책 제목을 우리말로 옮기면 하나님의 표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받는 가장 강력한 인상은 예수가 보여준 지구의 선과 도덕적 순결이다. 이 도덕적 순결은 복음서의 매 장마다 하늘의 태양빛처럼 비추고 있으며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 어린이, 미개한 자를 가리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다. 이와 같이 깊은 인상을 받게 되는 원인이 예수의 고결함 때문이라는 점은 더욱 분명하다. 그리스도의 자애롭고 순결한 교훈은 부정한 마음이나 죄책감에서 흘려나올 수 없다. 만약 더럽혀진 양심이나 고통의 절박감, 모욕감, 냉정한 무시 같은 것이 있었다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의 말이나 품성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공적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예루살렘의 승리 입성을 하실 때나 유대인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실 때나 그는 한결같이 오래 참으시고 완전한 분이었다. 만약 양심이 더럽혀졌거나 죄가 있었다면 절대로 예수 같은 태도는 나오지 않는다. 이상 에베레스트가 쓴 책 The Divine Demonstration,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책 99종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수의 신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의 인품에 의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가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선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사기꾼일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사기꾼이었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의 말씀은 공격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신성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말은 그들이 예수의 신성,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성이 우리 사람 속에도 불꽃처럼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예수가 우리 인간보다 더 많은 신성을 가졌지만 여전히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말하는 슈퍼맨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 보낸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의 말은 권위가 있고 아무런 의문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위해 피 흘려 죽은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졌으며 비록 교회가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나 그 기초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은 확실하며 그를 통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